에베소서는 6장으로 된 사도바울의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특별히 4장 17절부터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교리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성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영어로 sanctifi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화. 이 성화는 어디 절간에 가서 이루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이루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교회라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교회에서 이루는 거고 또 직장에서 이루는 거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는 게 이게 성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토픽이에요.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네 가지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새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새 사람이 자꾸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양육이 돼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러면 새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가서 보면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 이 진리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연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26절에서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화를 내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속히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는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무상복지, 무상의료, 뭐 무상으로 국가가 뭐 해준다고 하는 거 여기 의지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그리고 자기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반드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패한 대화, 더러운 대화는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이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그 말씀이 30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 영원한 봉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네 구절 가지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깨는 요인들, 가정에 불화가 있고 교회에도 불화가 있고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 불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를 깨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요인들을 알아야 그래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요인들을 알고 그 요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야 그래야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거 역시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네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에는 인간 관계를 깨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네 가지 요인들이 들어 있어요. 이것들을 깨고 이것들을 버려야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은 가정과 교회를 깨는 부수는 인간 관계를 깨어 부수는 이러한 요인들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악의 이런 것들,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악의 이거를 버려야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그러면 결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내추럴한 거예요. 내추럴. 태어나면 다 누구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내추럴해요. 내추럴. 근데 그 다음에 용서라고 하는 거는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인간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은 그거 하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요. 슈퍼내추럴한 게 용서입니다. 여기서 내추럴한 그런 인간이 내추럴한 그런 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버려야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용서가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은혜가 용서예요. 이 용서가 없으면 가정과 교회가 깨집니다. 근데 그걸 이루려고 하면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하고 가능하면 버려야 될 그런 요소가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어야 사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왜냐? 이거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용서가. 예,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 더 많이 져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구원받은 사람도 불신자와 거의 비슷하게 삽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면에서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 모든 악이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불신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31절에 너희는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이와 함께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냥 뭐가 나와요? 쓴 게 나오고 진노, 분노,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악의를 품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에게 이걸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걸 우리가 같이, 나도 포함해서 같이 버려야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서 보면 쓴 것이 나오는 영어로 비터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쓰다는 거예요. 써요. 그래서 이제 비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제가 영어 사전에 가서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쓰다. 뭘, 뭐 약을 먹으니까 쓴 거. 그게 비터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모질다. 살을 애는 듯하다. 겨울에 몹시 추우면은 비터 윈터라고 얘기해요. 겨울이 아주 몹시 추웠다 이렇게 할 때 비터란 단어를 써요. 세 번째는 호되다, 가차없다, 신랄하다, 냉혹하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이제 할 때 혹평을 한다 그러면 비터 크리티시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견디기 어렵다, 괴롭다, 쓰라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하는데 너무 어려운 슬픔을 당하면 그럼 영어로 비터 소로우를 겪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터 소로우를.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원한을 품었다. 이 원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여름 드라마에 귀신 나오고 이런 그런 거 보면 다 원한 품는 거 나오잖아. 이런 거 있지도 않은 귀신 가지고. 그렇죠? 그 원한을 품는 게 영어로 비터예요. 비터. 이게 그러니까 이 원한을 품고 말을 내뿜으면은 비터 월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한의 말이다. 몹시 분해서 남을 쓰다리게 하는 그런 말 할 때 이렇게 비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살펴보니까 비터라고 하는 말이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향해 갖는 쓴 감정 이런 걸 지금 비터라고 얘기해서 우리 영한 그 사전에 가서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정의가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비터라고 하는 그런 말의 정의예요. 어떤 사람을 영원히 중후하게 만드는 거, 그게 비토니스예요. 그래서 제가 비토니스라고 한 이런 단어를 성경에 가서 쭉 찾아봤더니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의 용례는 어떻게 돼 있냐? 사람이 이제 죽을 지경이 이르러서 사망의 공포가 이제 닥치잖아요. 그럼 그냥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어찌 할 바를 모르게 돼요. 이렇게 될 때 뭐라고 표현했냐? 내 혼이 쓰라린 가운데 있다. 내 혼이 쓰라린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 하면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여기서 소금을 갖다 뿌려보세요. 얼마나 쓰라릴까. 그렇죠? 이게 비터예요. 비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가정과 교회에 이렇게 상처 났을 때 거기다 소금을 뿌리면 얼마나 쓰라릴까 하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거, 이걸 갖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버려야 된다.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 교회가 화평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예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가서 보면 예가 나와 있는데 그 예가 어떻게 돼 있냐. 15절에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자, 가서 보니까 쓴 뿌리가 돋아나면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쓴 뿌리가 돋아나면 그게 가정의 아버지든 가정의 어머니든 교회 목사든 집사든 교회 성도든 하여튼 가정과 교회에 쓴 뿌리가 돋아나면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해요. 그렇게 되면서 더럽혀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쓴 뿌리의 예로 드냐? 16절 17절에 에서를 쓴 뿌리의 예로 드는 거예요. 에서, 야곱과 에서 아시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뜻을 돌리기를 구하였으나 뜻을 돌릴 곳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쓴 뿌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여기서 성경이 에서라고 한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가서 보시면 그러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에서가 이게 자기가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창세기 28장 4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비터니스가 썼으면은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이게 비터니스가 하는 일이에요. 이 비터니스가 들어오면은 그런 가정과 교회에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가정과 교회에 일치가 깨지고 그래서 더러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을 죽이기에 평생 애를 쓰다가 나중에 야곱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했어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있는데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쓴 뿌리고 이게 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 이러한 그 쓴 뿌리가 있으면은 그럼 항상 사망과 저주와 그 다음에 불평과 그 다음에 불일치 이걸 가져온다. 이거를 피해야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고 화평한 가정과 화평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진노와 분노를 버려야 된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6절에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불의한 걸 보고 잘못된 걸 보고 화를 낼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화가 지나쳐갖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성을 잃고 자멸할 정도로 화가 커지면 그게 진노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분노가 시작이 돼서 이거를 컨트롤 못하면 그러면 진노가 되는데, 이런 진노가 가정과 교회에 팽배하게 되면 그런 가정과 교회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야고보서 말씀에 따라서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사울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분노하고 진노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됐냐?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딸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가정의 일이, 교회의 일이, 어떻게 자기 뜻대로만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분노가 치솟고 그 다음에 진노로 이게 바뀌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들을. 딸을 죽이려고 그래요. 딸의 남편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7년, 8년 동안을 벼룩을 잡듯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행태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자기 아들도 함께 전사했는데 그렇게 죽기만 하면 다행이죠. 아,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의 목을 딱 잘라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 머리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도시에다 돌아다니고, 이 사울의 몸은 벳산 성벽에다가 딱 이렇게 달아놓고, 저게 사울이라 그러고, 이렇게 조롱, 멸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죽어서도 이렇게 모멸과 조롱을 당한다. 진노와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런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왕국이 망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한경 아르떼라고 하는 그런 채널이 케이블에 있어서 우연히 거길 들어갔더니 베토벤 영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토벤은 나이가 이제 들어서 한참 이렇게 음악 여기에 이제 열중해야 될 때 귀 청각을 잃고 인생의 후반부를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 비참하게 사는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만들어 놓은 이런 심포니가 유명한 코랄 심포니, 합창 심포니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 연주 장면이 이렇게 영화가 돼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곡이 나옵니다. 이게 막 연주가 되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 베토벤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 거예요. 중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냥 피아노 못 친다고 그래갖고 학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매 맞고 도망 다니고 하던 그게 이제 중첩이 돼갖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그냥 완전히 진노, 분노 이런 게 폭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이런 게 이렇게 중첩이 돼갖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제가 영화 음악이 참 좋은 게 있구나 이렇게 보고 제가 파가니니를 한번 그 다음날 들었습니다. 파가니니 영화인데 여기도 가서 보니까 그냥 파가니니가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아갖고 그래서 보니까 유명한 음악가들은 다 부모한테 일단 학대를 받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여튼 하게 됐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학대를 받고 난 다음엔 어른이 돼갖고 분노, 진노를 참지 못하고 이게 폭발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의 진노와 분노는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파괴하는구나. 또 목사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진노하고 분노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파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지도자는 진노와 분노,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진노와 분노 여기에 다다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뻔한 거예요. 진노와 분노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소리 지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리 지르는 거. 성경이 뭐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소리 지르는 게 나온다. 진노와 분노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소리 지르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제를 잃으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제를 잃으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방. 비방이 나오는데 비방은 영어로 evil speaking 이렇게 돼 있어요. evil, 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쓴 것이 이제 도를 지나치고 진노와 분노가 도를 지나치고 이러면은 상대방을 악한 말로 공격하는 게 나온다. 가정에서도 똑같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다 뭐가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evil speaking, 나쁜 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쁜 거 얘기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게 그게 비방이에요. 상대방의 인격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요즘 다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저와 그 다음에 킹잼 성경을 향해 여러 사람들이 내쏟는 그런 비방 이런 거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특징이 뭐냐? 우리가 하지도 않은 말, 우리가 하지도 않은 그런 주장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는 그룹이나 허수아비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요. 왜 그러냐?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제를 잃어서, 자제를.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둬라. 스스로 무너질 때가 올 테니까. 우리 침례 성도들, 뱁티스트의 특징이 뭐냐?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우리를 위단이라고 그러고 뭐라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분개하고 그래서 맞대응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많은 이런 침례 성도들 왜 침례 주냐 그러고 그렇죠? 왜 어른만 침례 받아야 되냐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학대하고 많은 성도들 이게 순교하게 그렇게 만들어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폭력을. 그래서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오류를 지적할 뿐이에요.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오류라고 지적할 뿐이고 이게 진리입니다를 보여줄 뿐이에요. 한 번도 뭐를 믿어라, 뭐를 사용을 해라, 뭐 이 성경을 사용을 해라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헌금 내라, 우리 교회만 출석해라, 뭐 이 성경을 사용하고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유치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으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샘플이 있으니까 잘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 모든 악의를 버려야 된다. 악의는 영어로 mal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모든 악의 근원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의예요. 악한 의도를 갖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의 성품이냐? 이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악의를 갖는 거. 어떤 사람이 악의를 갖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잘 되거나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일이 잘 되거나 어떤 사람이 잘 살게 되면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어우 너무 좋다 그러고 가서 축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악의입니다, 여러분. 악의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 잘 사는 걸 어떻게 하든지 뺏어다가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 악의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악의를 품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마귀의 성품인데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잘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되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 여러분 목사가 되고 뭐가 되면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여기 와야지.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사람에게 자꾸 기회를 주고 하라 그러고 그리고 나는 물러나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잘 되지. 나보다 못한 사람만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교회가 잘 되겠어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역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보러 하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추천하고 그 사람의 기회를 주고 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나를 위해서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우리가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시키고 무슨 하라 그러고 하는 거 그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요한 1서에 가서 요한 3서에 가서 보시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예가 많이 나와요. 9절에 내가 교회에 썼지만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 이게 뭐야?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교회에 디오드레베가 많으면 그 교회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오드레베. 근데 디오드레베는 뭐 좀 있다고 한 사람이 디오드레베가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디오드레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충고를 하냐.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 이거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불신자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인데 특히 교회 성도들 간에 부부 사이에 이런 것들이 넘쳐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져요. 교제가 깨져요. 예, 가정이 깨져요. 교회가 깨지고 분열이 된다. 여러분 제가 나쁜 사람 예만 들었잖아요. 그 옆에 에베소서 옆에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2절 3절에 바울이 간곡히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참된 멍에 동료인 내게도 내가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한 클레멘트와 함께 또 나의 다른 동료 일꾼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 누구예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를 도와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좋은 사람, 순두개 그러니까 벌써 순하게 생겼잖아요, 이름도. 그렇잖아요. 예, 순둥이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 착해요. 여기 유오디아도, 예, 이렇게 사람이 좋게 생긴, 이름이 좋아 보이잖아요, 벌써 이게. 예.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야.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그래? 그 안에 쓴 게 있고 진노와 분노가 있고 비방이 있고 악의가 있으니까 좋은 사람들인데도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다 좋은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 32절에 나옵니다.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자,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냐?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절히 대하시고 우리에게 상냥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버려야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용서가 가능하다. 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떠냐.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니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요. 죄인뿐만 아니라 10절 갔으면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뭐냐?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도 하나님하고 원수로 지내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이렇게 가정과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하면 아유 그러면 목사님 저 상대방의 죄, 비방, 비질을 다 수용하란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수용할 수 없어요. 거짓을 어떻게 다 수용을 합니까? 다만 우리의 태도가 뭐냐? 상대방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베이스에 깔고 살아야 된다. 베이스에 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난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태도. 이러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로마서 2장 4절 보면 우리가 회개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가르쳤는데 그 주제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에 대한 겁니다. 용서.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70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는 어떤 왕에 비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왕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는데 갚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이 빚을 좀 탕감해달라고. 그러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그가 밖에 나갔더니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의 친구가 이제 있었어요.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감옥에 가뒀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예, 이 이야기를 쭉 예수님 이제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얼마냐? 만 달란트다. 그래서 저기 만 달란트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 달란트는 당시에 얼마냐? 6천 데나리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6천. 1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노동을 하면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 거다. 그게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자, 그러면은 6천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는 6천데나리온. 1달란트가 얼마냐? 6억 원인데 6억 원의 빚을 진 게 아니라 만 달란트의 빚을 졌으니까 얼마의 빚을 졌냐? 6조 원의 빚을 진 거예요. 6조. 여러분, 6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6조를.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이 빚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주인에게 6조 원을 빚을 줬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얼마를 빚을 줬냐? 100달란트. 그렇죠? 100달란트 빚을 줬으니까 이거를 지금 돈으로 이제 환산하면 얼마쯤 되냐? 일당 1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의 빚을 진 거예요. 이건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1000만 원 정도는 갚을 수 있는 건데 6조를 어떻게 갚아요? 6조 원을.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래도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6조 원, 하나는 1000만 원. 그렇죠? 근데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6조 원을 탕감 받았으면 1000만 원 탕감해 주는 게 뭐가 큰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가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중에 뭐라고 판단해요? 저자를 어떻게 해요? 형벌 주는 자들에게 감옥에다 집어넣고 영원 무궁토록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6조가 뭐예요, 여러분? 600조, 6천조, 6억 조를 갖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저와 여러분이 지었잖아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런 죄인, 이 죄의 모든 걸 하나님이 탕감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죄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된다. 형제들이 지는 작은 허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 마땅히 죽을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마땅히 작은 죄들은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죄를 용서했으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작은 잘못 이런 건 마땅히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근데 이거 무조건 용서가 안 됩니다. 참 이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이거 용서 읽었잖아요. 요 바로 위로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동일하게 15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얘기해 주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두세 명이 가서 또 얘기하고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얘기하는데 교회가 또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17절에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용서를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잘 구분. 근데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냐? 앞에 나와 있는 거, 쓴 거, 진노와 분노, 소리 지르는 거, 그렇죠? 비방하는 거, 악이 품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안 하겠다고 서로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특히 집안에서 남편이 이런 걸 잘 구분해서 가정을 잘 치리해야 된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위얼시 목사님의 주석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거기 한 예가 나와 있어요. 유열수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한 60세쯤 된 아주 잘생긴 어떤 노인이 성경 공부하러 왔다가 자기한테 자기도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식 좀 주례를 서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60된 사람이. 그래서 제가 낯선 사람의 뭐 주례를 서는 거 이게 조금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될 사람을 좀 먼저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주례를 서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부를 제가 데려오기 전에 이 결혼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린 둘 다 다 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는 그 사람은 30년 전에 나하고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30년 전에 저하고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30년 전에 결혼했다가 말다툼이 심해서 제가 화를 내갖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리석은 짓을 하고 이혼을 하고 둘 다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30년 동안 사과하지 못하고 둘이 싱글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거 이거 이게 그냥 넘쳐서 이렇게 되니까 그냥 며칠 살아도 보지 못하고 그냥 너무 자존심은 세고 이렇게 돼갖고 서로 헤어졌는데 일이 잘못돼갖고 여태 싱글로 이혼하고 싱글로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 혼자 살았는데 지금 60이 돼서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는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쓴 것 때문에 삶의 기쁨을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다시 재혼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행복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뭐 데려올 필요도 없죠. 뭐 자기 옛날 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뭘 데려와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쓴 것, 진노와 분노,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자제력을 잃는 것, 이렇게 갖고 아기를 품게 되면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고는 결혼하고는 며칠 지나지 못해서 거기에 뭐가 또 작용해 자존심이 또 이게 작용을 해서 한번 이걸 누르지 못하면은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30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소한 일 별것도 아닌 그런 일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증오를 표현하고 지금 이랬는데 이게 결국은 부부간의 애정을 또 우정을 이렇게 깨뜨리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라도 다시 결혼하고 이혼했으니까 다시 결혼해야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초점은 뭐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사회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별거 아닌 걸로,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쓴 거, 비터니스가 그 안에서 이렇게 움떠서 싹을 트기 시작해요. 이게 쓴 뿌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소리 지르고 비방하고 악의를 표출하고 이렇게 되면 가정이 깨지고 그렇죠. 부부 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생기는 거 정말 지난 14년 15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쓴뿌리가 돋아나서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 저도 목격을 하고 여러분도 많이 목격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뒤에 있는 두 구절만 잠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용서를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된다. 걷는다고 하는 것은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걷는다. 네. 이거를 걷는다 그대로 번역해야지 이걸 또 생활한다고 번역하면 그건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걷는 거예요. walk, 걷는 거.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걷는 거. 자, 용서를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허다한 죄를 덮으려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완전한 표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면 그럼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베드로전서 후서 1장 4절에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면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을 갖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공의롭게, 의롭게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절에서 사랑하느라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고 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사랑을 베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자, 여기 2절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지 않으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27장까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27장까지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물을 드리는가? 하나님께 이게 레위기의 초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과 그다음에 헌물을 드릴 수 있는가? 자, 레위기 1장 9절 가서 보면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짐승을 갖다 기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을 통째로 태워요.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그 제물, 그 제물 짐승이 죽어갖고 그래서 온전히 다 태워져갖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물이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다음 교회의 성도들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보이고 용서를 보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용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상대방이 다 나한테 잘못했다면 그때 용서하겠다.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한다 그러면 우린 죽을 때까지 가도 용서 못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아니잖아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 있고 그래야 용서가 가능한 거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 여기에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몇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쓴 것, 진노와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 이런 악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가정과 교회에 팽배하면 절대 가정과 교회가 평화롭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화평한 가정, 화평한 교회를 이루려면 이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도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내도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목사와 성도들이 다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죽을 죄를 지은 이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 무조건 용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또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세 사람은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본성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물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말씀 맡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깨는 이 다섯 가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방 생각이 날 거예요. 이거 다섯 가지를 버리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좋은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